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무엇을 배워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리입니다.
쌤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피의 언약을 따라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정직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나요?
네, 저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잊고 살았던 저의 하나님과 그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때를 다시 생각하고 다시 제 마음을 가지고 항상 더 겸손하고 더 정직하게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지내려고 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리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완벽하게 순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 생각과 감정이 앞설 때가 많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그런 마음이 잘 들지가 않았어요. 누군가와 오해가 생기고 감정을 다스리기 어려울 때 제 힘으로는 안 되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순종하길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 말씀.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임을 명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사도 바울은 자기와 및 형제 소스데네는 무엇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보면 알게 되겠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편지의 첫머리에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강조합니다. 자, 유리쌤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봄양쌤이 1장 3절을 읽어주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신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사역한 교회 중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문제투성이인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보명쌤이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유리쌤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읽어주실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키는 신자들이나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와 신자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와 성도라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바울 사도는 다른 신자들과 교회가 때로 죄를 짓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쉽게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항상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겸손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유리쌤이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읽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할까요?
고린도 교회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1장 5절과 6절을, 유리쌤이 1장 7절을 읽어주세요.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공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회는 무엇이 부족함 없이 풍족하여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중에 견고케 된다고 말씀하나요?
구변과 지식과 같은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자, 유리쌤이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봄양쌤이 1장 9절을 읽어주세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 교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며 예수님과 우리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분은 누구이신가요?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신자들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교회와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유리쌤이 1장 11절을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성경이 말씀하는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고합니다. 자, 유리쌤이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읽어주세요.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의 구체적인 내용과 원인은 무엇일까요?
신자들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다르게 말하는 것을 보면 당파를 지어서 서로 싸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많은 신자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더 능력 있고 유명한 후견인에게 줄을 대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1장 13절과 14절을, 유리쌤이 1장 15절과 16절을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크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 사도는 자기들을 드러내기 위해 능력 있고 유명한 사람과의 관계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나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고 말씀하며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고 신자들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와 집사람 외에 고린도 교회 중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는 것을 감사하게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네, 그럼 왜 바울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씀할까요?
아무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의 이름을 중심으로 당파를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기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일부러 자기를 낮추어 교회 안에서 당파 만드는 것을 막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유리쌤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마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세례를 주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 말을 유창하게 하고 겉보기에 좋은 지혜와 능력을 쫓았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의 이런 성향과 관습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세속적인 말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럼 신자들은 능력을 행하거나 지혜롭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능력을 행하고 말을 지혜롭게 하는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이익이나 자랑을 위한 것이라면 잘못입니다. 또한 의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지혜롭게 말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고 따르게 된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읽어주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십자가의 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유리쌤이 고린도전서 1장 19절과 20절을, 보명쌤이 1장 21절을 읽어주세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나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도라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자체보다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유리쌤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을, 보명쌤이 1장 24절을 읽어주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성경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과 지혜를 찾는 헬라인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나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세상의 지혜와 능력의 관점으로 볼 때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고 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자, 유리쌤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보면 육체를 따라 어떤 자들이 많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와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유리쌤이 1장 28절과 29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적은 것들과 열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택하여 어떤 자들을 부끄럽게 하며 폐하신다고 말씀하나요?
세상의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 그리고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 그리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며 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본명쌤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유리쌤이 1장 31절을 읽어주세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신자들은 누구로부터 나와서 누구 안에 있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에게 있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은 누구 안에 있는 것이며 누구로부터 나온 것인가요?
신자들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자랑을 하더라도 누구 안에서 자랑해야 할까요?
자랑하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유리쌤이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명쌤이 에베소서 6장 12절을 읽어주실까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니라.
성경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악한 영도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이 행할 수 없는 능력이 하나 있는데, 혹시 쌤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십자가의 도를 따라 행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악한 영도 십자가의 도에 대해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우리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고린도 전서를 예전부터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제가 되게 자존감이 낮고 그럴 때가 가끔씩 있었는데, 뭐 해도, 나는 원래 못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뭘 해도 또 나는 그거 안 되는 사람이니까 항상 저를 낮추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주변과 비교를 하고, 나는 안 된다라는 걸 되게 많이 가졌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고린도전서 1장을 읽어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나한테 그런 임무를 주셨지? 왜 나한테 그걸 하라고 하시지?라는 거를 되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되게 이런 말이 와닿는데, 저는 정말 미련한 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자를 이곳에 데려와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해주심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존감도 다시 올라가고, 근데 북조선 분들도 자존감이 내려갈 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자존감도 올라가고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유리쌤은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은 멋진 말이나 지혜,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그리고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랑을 진심으로 전해야 그 전도가 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신자들은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거나 배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일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시간이 북조선 성도님들의 믿음에 분명한 유익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수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세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 한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중요히 여기는 가치 중에 하나가 수익성이나 효율성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과 물질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든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가장 적은 것을 투자해서 가장 많은 수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받게 되잖아요.
네. 물론 이런 삶의 모습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과 재능을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지혜롭고 효율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자로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자에게는 효율성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더욱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효율성이나 수익성보다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사람들이어야만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익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면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사람이 신자인 것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선택이나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결정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할 수 있는가, 효율적인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 결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런 질문을 말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질문은 마음 한켠에 부담으로 혹은 고민으로 자리 잡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과 부담감, 그런 속에서 바르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그 자체이기도 하니까요.
만일 스스로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무런 고민이 없이 무언가를 선택한다면 그런 사람은 자신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세상은 효율적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많은 수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말하는데 이런 세상의 논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방향성은 또 그 기준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기준과 방향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신자라면 반드시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합당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행하며 성경의 말씀을 깊이 신뢰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만일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런 성경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각자의 도덕성이나 신앙 경험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결국 갈등과 충돌을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서로 다투게 될 테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하면 각자의 신앙 경험과 도덕성의 기준이 각기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각자의 것을 기준 삼으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용도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첫 시작부터 우리에게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그으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은 내가 창조한 것이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선과 악을 결정짓는 것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명확하게 알리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결국엔 먹었어요. 이건 스스로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부터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나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이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개의 기준이 생기게 됐고 그리고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개의 기준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가 지속되면 결국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내 기준이나 생각과 다른 상대방의 이야기와 행동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선악과 사건 이후에 세상은 점점 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이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한 가지의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권력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 되어서 그 사람이 판단하는 선악의 기준을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만 하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역사 가운데 그런 시대가 왕정시대였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 한 사람이 말하는 선악의 기준이 모든 사람들이 기준이 되어진 겁니다.
아, 그래서 왕이 선하다고 평가를 하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는 거고 왕이 악하다고 평가하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공평하고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합심해서 그 한 사람을 끌어내리고 이제 다시는 어느 한 사람만이 기준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합의해서 만들어낸 기준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네, 그게 바로 법률입니다. 사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법의 조항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런 것은 선한 것이고 이런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 법에 동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법이 기준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또 만들어졌느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어떤 선택과 결정에 대한 기준을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법을 선택과 행동의 기준점을 삼게 된 것이네요. 또한 내가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평가하는 기준도 법이 된 것이고요. 법으로 따져봤을 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까 괜찮다라고 여기며 스스로의 선함과 정의를 법을 기준으로 주장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기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이 만들어낸 법 앞에서는 옳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추악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의인인 동시에 죄인 또는 용서받은 죄인이 바로 우리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우리 존재 자체가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말하는 거니까요.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애통함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에 있는데 그렇다면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죄성 가득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여전히 털어내지 못하는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은혜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진수인 겁니다.
이런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관과 마음의 중심이 변화가 되잖아요. 선악의 기준점이자 삶의 기준점이 하나님의 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이익이 선과 악의 기준이었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사회의 법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말씀이 유일한 기준이 되도록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내 인생의 유일한 기준을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된다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 내 감정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기준이 된다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기준이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 감정과 내가 살아왔던 경험과 하나님의 뜻을 뜻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심지어 이 사회가 말하는 올바른 법도 하고도 다를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옳으시며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 점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속에 상황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과의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 주위를 돌면서 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한 전략을 주신 것도 아니고 무기를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 주위를 돌면서 거르라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몇몇 대표들만 도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돌아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엄밀히 따져보면 시간이 낭비되는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일반 상식적인 관점으로 봐도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납득이 안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순종하는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여리고 성을 돌았는데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하나님의 비효율적인 명령에 순종함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하기 어렵고 비효율적인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라 하고 누군가가 속옷을 달라 하면은 겉옷까지 주라 하고 손해를 봐도 용서를 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나의 유익함이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는데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비효율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번 돈을 나를 위해 쓰지 못하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써야 하는 것이잖아요.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사역과 같은 일이 비효율적인 일이고 낭비와 같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요. 나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구제와 봉사를 기쁘게 감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믿음으로 희생과 손해를 넉넉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말하는 수익성이나 효율성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설사 나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신이 손해를 보며 사는 것은 공동체가 유지되는데 필요한 그런 필수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유익한 그런 이익만을 구하고 살면 그 공동체는 그게 가정이건 학교이건 군대이건 뭐 나라이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맞아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희생과 섬김의 역할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착한 행실을 보이며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사명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은 자기를 희생하며 남을 살리는 일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너무나 비효율적인 삶인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삶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비효율적인 일, 가장 낭비와 같은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모든 능력을 제한하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주시려는 인간들에게 멸시를 받으시고 인간들에 의해서 자신의 목숨을 빼앗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죽으신 건데 이건 세상 논리로 보면 전혀 효율적이지 못한 일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실패와 낭비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낭비라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낭비가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극진해서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 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거룩한 낭비가 그 비효율적인 일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은혜의 기반을 제공해 준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마음 깊이 감사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이웃을 위해서 쓰이도록 내어주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웃이란 나를 제외한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등 일상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들 중에서 마음이 힘들어하거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상태로 있는 사람들을 위해 나의 자원을 낭비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시간과 재정을 써가며 도와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내 주변에 강도를 만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재정을 써가며 위로해주고 보살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그런 거룩한 낭비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을 향한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주시며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효율성을 따지고 수익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유익과 효율을 따지기보단 거룩한 낭비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모두가 어렵고 힘든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선택을 감당하시는 그런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으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하늘의 기쁨과 여러 가지의 복락을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내용을 통해서 두 분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를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지극히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조선에 계신 성도님들께 효율성보다도 때로는 그 비효율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곳은 남조선이라는 사회에는 효율을 가장 추구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네, 그래서 가끔 세상에 묻혀 살아가다 보면 네, 저도 효율을 너무 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 스스로도 그러나 효율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에 따라서 비효율도 과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은 자매님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저는 하나님의 시간과 세상의 시간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한테는 북조선 성도들에게 그것을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좀 간절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세상의 시간으로 보면 북조선에 있는 내 가족들, 그들을 만날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이게 가능하다라는 희망이 보여요. 제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갖는 거는 사실 이게 세상적으로 봤을 땐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좀 잠깐 들었었고 그래서 오늘의 삶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세상의 시간이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북조선 성도들이 되기를 좀 기도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영광!